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가끔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흔히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신화적인 표상들과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 형식으로 엮어졌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언로가 폐쇄되었을 때 오늘날 그 현대적 개념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억압되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제약당할 때 특정한 확신을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비유의로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비밀스럽고 상징적인 표현들을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문화도 다르고 세월도 많이 지나서 그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헤아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말하고자 했던 근본 뜻이 무엇일까 그 초점에 주목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의 근본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게 된다면은 그 초점만 그 잃지 않고 기억하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1세기 전후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 해당합니다. 처절한 박해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순환, 불의에 맞선 순교자적 신앙의 신실함, 그리고 역사의 궁극적 심판자가 되시며 동시에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 초점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 내용에 비추어서 이렇게 살펴볼 때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몇 년에 언제 지구가 멸망한다고 했다고 하더라. 그런 유의 예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자꾸 혼동이 됩니다만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 초점, 그것이 뭔지 분명히 안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서두의 한 대목으로 이 저자인 요한이 복음서의 저자와 구별되는 장로 요한으로 이렇게 불립니다만 이 저자인 요한이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유배지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이 반모섬은 터키의 서남부 서쪽에서 그리스로 향하는 그 항로에 그 초입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다지 큰 섬은 아니고 이 채석장이 있어서 많은 죄인들이 유배를 갔던 그런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중요한 성지순례 한 코스가 돼 있고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일곱 교회에 전하도록 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 그분의 영광이 놀랍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한기해 보면 돌아서서 보니 일곱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화덕에 달구어 낸 노쇠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뻗어나오고 얼굴은 해가 세차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헷갈리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그 묘사된 이 장면들은 구약 성서에서부터 그 연원을 두고 있는 여러 상징들이 총동원됐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이 주석적으로 이건 어디에 있고 연관되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광채가 그렇게 놀랍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묘사된 내용을 두고 우리는 그 의미를 하나하나 캐물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시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묘사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기에 앞서 스스로의 권위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또는 그리스도 주 예수를 부르면서 흔히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말입니다.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당에는 없는데 많은 교회당의 강단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 대문자로 써 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시작과 종말, 그 시간의 시작과 종말의 지배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각별한 의미를 지닐까요? 그게 도대체 무슨 대수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했다면 그때 어떤 것을 연상을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늘 그렇게 부르니까 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극한적인 박해 상황에 놓여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렇게 고백된 그리스도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어째서 각별한 의미를 지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 근대 사회에서는 황제들이 즉위하면서 뭘 제정합니까? 새로운 연호를 제정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연호를 제정하고 또 그 연호를 따르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연호를 제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내가 지배하는 시대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지배자의 질서에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녔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일종의 황제국으로서 중국의 천자의 연호를 많은 세월 따랐습니다만, 가끔 안 따른 때도 있었습니다만 따랐고, 좀 뭐 조선시대에서는 일관되게 그 연호를 그대로 사용을 했죠. 여기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명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조선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어떤 연호가 사용됐을까요? 소위 숭정기원 연호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청나라가 중국을 대륙을 지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나라는 오랑캐니까 따를 수 없다.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숭정기원 후 무슨 무슨 해 이런 식으로 표기한 게 조선 사대부들의 관념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뭘 얘기해 주느냐? 연호의 사용이 단지 편의적인, 아 그때가 언제였지? 이걸 환기시키는 편의적인 그런 방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연호로 표현되는 하나의 세계 질서에 대한 용인, 다시 말해서 그것은 세계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믿음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뜻이 분명해지고 그 특별한 의미가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당시는 이른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지배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로마 황제의 운명이 곧 세계의 운명과 동일시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로마 제국 내 내란을 종식시키고 로마의 평화를 연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당대의 세계의 진정한 구원자로 칭송받았습니다. 당대 철학자 세네카는 그를 두고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그는 국가를 결속시키는 기반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들이마시는 삶의 숨이다. 그가 제국에서 떠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다. 황제가 살아있을 때에만 모든 것이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되며 그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그 황제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의미를 그렇게 새겼습니다. 그렇게 칭송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존재는 당대 세계의 운명과 동일시되었습니다. 물론 지중해 연변의 세계 질서 안에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상식적인 견해로는 로마의 황제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구세주, 복음, 주님의 임재, 이 표현이 다 로마 황제와 관련돼서 사용되던 용어들입니다. 그 말을 전부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바꾼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가 되었습니다. 다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런 전도는 뒤집는 일은 그야말로 담대한 일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그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이 강요하는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따르겠다고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따르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그렇게 천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때야 할까요? 그것은 지금 현존하는 질서와는 다른 삶의 질서를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과연 그렇게 결연한 삶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저 멋진 수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는 삶의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처음과 마지막은 과연 뭘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하나도 안 어려운데? 돈 아닙니까? 자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의미, 그것을 우리는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아이러니한 그 현실을 보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통상 서기 이렇게 알려진 연대는 그 기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기는 거기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예수님 탄생 이후 2020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여기에 착오가 있습니다. 중세기에 이걸 설정할 때 착오가 발생을 해서 4년의 착오가 있습니다. 잘못 설정됐습니다. 4년이. 그래서 예수님 탄생이 그 예수님 탄생을 원년으로 했다는데 예수님 탄생 책 보면 BC 4년 이렇게 돼 있죠. 모순이 된. 그건 연대 설정을 잘못이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 되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연호는 연대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연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놓인 걸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명목적인 뜻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서구 문명의 세계 지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서구에서부터 기원하는 자본주의 문명의 그 세계 지배를 뜻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연대를 사용하는 문명권 또는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보조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도 단기를 사용하기도 하죠. 2333년 더하기 2020년 계산해보니까 4353년이네요. 올해가.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북쪽에서는 주체 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천황의 연호를 사용합니다. 이슬람권에서는 또 그 나름의 고유한 연대를 사용합니다. 불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경우들은 각 민족 또는 문명권의 독자성을 나타내는 한 방식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역시 서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배를 뜻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 고백을 삶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그 뜻은 되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대 동일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빈번히 여러 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아주 짤막한 글귀를 하나 사진과 함께 캡처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으로부터 귀환한 교민들을 2주간 수용할 시설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우리 동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소방안전교육, 그리고 또 넘어가서 목천. 네, 결국은 진천과 아산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규모라고 생각할 때 여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대규모가 되면서 여기서는 수용 불가하니까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지역의 한 정치인이 1월 29일 오후 7시 38분 저에게 문자를 알려왔습니다. 격리시설 지정 취소, 시민 여러분의 강력한 성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돈 올림. 여러분도 받으신 분 계시나요? 이야. 또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더 얘기 드릴까요? 진천에서 그 수용 반대 한 사람, 그 사진을 딱 확인해 보니까 맨 앞에 있어서 이 반대였던 사람 같은 자한당했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날린 그 시간에 제가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다음날 아침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서 그전에는 문자가 날아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뒀는데 당장 이만큼 나서 그냥 차단부터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차단했다고 금방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캡처부터 하고 차단할 걸. 차단했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캡처를 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긴 얘기 안 썼습니다. 지역민으로서 부끄럽다. 이런 정치인. 이런 얘기를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이런 정치인이 있는 이 지역민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한마디만 올렸습니다. 도저히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태로 저는 느꼈습니다.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더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이중한 사태 한가운데서 자신만, 우리만 위험을 피했다고 안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엉켜있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진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길을 따르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인지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과 마지막이라 고백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인정과 포용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 뜻을 저마다의 삶으로 구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부활하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따르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